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피로서 그 피에 묻혀져 있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이 서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전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로 우리가 살면서 이상한 것에 대해 유리하지 말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도록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살면서 주님께서 오직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철교 성령님께서 집사님 이제 앞에 안 나오는 거 혼자 다 고생했습니다. 다 혼자 냈습니다. 네, 다른 감도 없으면 우리 하나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봅시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 속에는 살아계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살찌게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국처럼 가만히 멍청하게 입 다물고 장성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속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던지고 스토리를 전개하고 작업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에 드는 마음을 우리한테 자꾸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아까 제가 그저 예배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 시편 그 68편에 나온 말씀인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군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릇자루처럼 가만히 멍청하게 가만히 꽂아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짐이 없어야 돼요. 짐은 짐대로 지고서 하는 말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지금 장난치냐? 이랍니다. 대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한다면서 왜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의 짐을 왜 그냥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짐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각기 짐을 아주 가져가 버리시는, 그걸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속에는 우리가 담당할 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짐을, 우리의 짐을 제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세! 가자! 이겁니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세! 이렇게 하십니다. 떠나세!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꼭 봐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하고는 그 우리가 아이디어가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떠나자, 가자, 손잡고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말입니까? 내가 준비한 하늘나라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짐은 내가 대신 짐을 갈 때, 너는 네 마음속에 짐을 털어버리고, 수고하고 묵은 짐은 털어버리고, 그냥 빈 마음으로도 내 손잡고 가세! 천국으로 가세! 아,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이 모습은 옛날에 지금 출애굽 당시에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가세 하는데 안 갈렵니다. 떠나세 하게 안 떠나랍니다. 이러한 그저 갈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그 상식화된 그 이 땅의 복만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그런 가짜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예수란 이름으로 섬기고 삼위일체란 이름으로 섬기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자꾸 하는데 그 알맹이는 보면 네 짐을 대신 지시고 가세 떠나세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 죽고 복 죽까 이런 식으로 변질된 그런 가짜 하나님으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모시고 심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시거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과 교류하는 교회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냐, 두 번째는 항상 우리는 지금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냐, 그 두 가지 점을 목사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목사라 하는 것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친 자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가르치고 목사는 자신의 고백을 틀어놓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하도록 그냥 머슴질하는 사람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에 대한 모든 설교에 대해서 마땅히 평가해야 될 그런 책임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시고 가세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에다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탐내지 마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떠나야 될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띵동땡 정답입니다.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애착과 미련을 갖지 말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슴에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완전 아마 기절 얻은, 아니, 연약한 사람은 아마 기절 초풍할, 자빠질 말씀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하늘나라는 너 눈앞에 있지. 너 머리 뒤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머리 뒤에 있는 것은 놔둬버리고 눈앞에 있는 세계를, 펼치신 세계를 향하여 이젠 들어갈 일만 남아있는데 왜 자꾸 세상 사람같이 뒤돌아보기를 좋아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명한 일화이죠. 같이 손잡고 나왔는데 누가? 그 롯의 처가 나왔죠. 롯과 롯의 처가 한 가족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게 각도가 몇 도 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80도 도왔는지 120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 상태가 설마 유황불 내릴까 싶었어.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됐잖아요. 뭐 그때부터 손값이 좀 내려가는 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손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그러한 일화는 장차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서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을 하나 요약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하는 그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걸 제대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너가 창작하는 하나님 버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걸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내지 마라 이런 명령이 왔으니까 자 탐을 안 내야 될 텐데 문제는 사람이 탐심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당히 그저 듣기 나름에 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한 대목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사람이 거짓말 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된다 했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정박아나 전어가들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되고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담아있는 생각과 저 사람께 해야 될 말 사이에 트릭을 쓰게 되죠. 조작을 하게 됩니다. 조작을 하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자기 것이 있는 자아상을 구축한 그러한 인간이 되는 거죠. 물론 훌륭한 인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인간이라 하는 것은 거짓말 할 때부터 인간이라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내지 마라 이 말은 탐심이 없는 사람은 IQ가 한 16, 17 정도 이래밖에 안 돼 봐요. 왜냐하면 개도 어떤 때는 탐심을 내요. 개도 같은 옆에 비슷한 개가 왔을 때는 막 다투고 하나의 숙회를 좋아하는데 암캣끼리 싸우고 하나의 암캣을 좋아하는데 숙회씨 흐흐흐 그러면서 딸들아 서로 차지하라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식겜이 보니까 다 이웃 여자를 탐내지 마라 하는데 걔도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이 탐심을 안 내면 탐심은 동기유발입니다. 모티베이션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유발이 될 때만 이렇게 일이 진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면요. 회사는 반드시 회사주는 사원들에게 계획을 요청해요. 어떤 계획을 있느냐. 그 계획에 대한 실행 방침은 뭐냐. 그게 목표는 뭐냐.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됐는가 점검하라. 다시 점검한 바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목표를 또 계산해, 또 제시하라.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계획과 실현과 점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계획, 이것이 계속 이어질 때 회사는 발전하는 거예요. 회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품질 관리, QC, 뭐 QTC인가 뭐 하는 그 공장에 가면 다 하는 게 있어요. 품질 관리 하는 게 있어요. 품질 관리도 항상 점검하고 이래요. 아침에 하면 손가락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오차율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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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안 가봐야 이 늘 해요. 예. 그래서 품질 향상을 깨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스스로 정신 바짝 차려 하는 뜻이에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쟁 체제니까 다른 회사보다 그걸 해야 돼. 그런 계획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항상 집에 가서도 그 사주는요. 집에 가서도 잠자는 밤자는 못 자요. 더 새로운 아이디어, 발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제품을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은 뭘까,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을 지금의 애들을 어떻게 사잡아서 사람 만들어볼까, 공부를 계속 자기 해야 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 밤잠 자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고 있는 분이 교사들 아닙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한 느낌 들지 하여튼 오직 보너스 나오는 날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애들을 인간 만드는 데 매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교사들이거든요.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만약에 그걸 욕심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걸 만약에 욕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이 그러면 시체되어야든지, 안 그러면 그 약물 중독되어가지고 멍청하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욕심내지 마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탐내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미리 생각하지 말라든지 어떤 예상해야 될 목표를 정하지 마라,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럼 욕심은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욕심이고 뭐 어디까지는 욕심이냐 하는 어떻게 그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거기 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생겨난다면 그러면 욕심이 뭐냐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어려워요. 무엇이 욕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답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할 필요조차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며 변할 기색도 없고 항상 좋은 것 그대로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하늘의 것, 그것만이 욕심이 아닌 겁니다. 그저 화장실 옛날식 화장실은 그저 이렇게 뭐 이게 볼일 보고 잡아 당기면 탱크 같은데 물이 고여가지고 와라락 쏟아지잖아요. 그 저도 옛날에 그 좀 불실한 공사가 되어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와락 쏟아지고 어깨 위에 머리에 쏟아져가는 정도 있습니다만은. 잡아당기면서 살아라. 잡아당기면서 좀 얘가 좀 지저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잡아당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요 탐내지 마라 이 말은 어디 뭐 중처럼 뭐 이제 만나는 머리 깎고 산속에다 가지고 뭐 눈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이 뭐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문도 안 보고 그냥 남의 삶을 관심 보는 사람을 외우면서 뭐 내가 부족하다면 이것만 두드리고 복세 얻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가 목표 세우고 변화 안 줘도 우리가 열심히 애쓰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마련하신 온전한 것이 있잖아요. 그 온전한 것이 그 화장실에 물탱크처럼 위에 있는데 이 땡기가라 한번 땡겨봐라. 땡기보면 뭐가 쏟아지는지. 이것은 야고보서 1장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땡겨봐라. 땡기면 내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어떤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에 휩싸여 사는 것이 욕심이 아닌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 바다가 중간에 갈라져서 길 만들어서 가겠다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창작은 누구 창작,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낸 겁니까? 욕심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사예요. 그러면 뭐가 욕심입니까? 거기서 뭐가 욕심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 길이네. 어 양쪽에는 바닷물이네. 어, 길이 났구나. 그러면 짜박짜박 걸어서 이 길을 통과하자. 이런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통과한가 봐라. 하나님이 하는 것도 나는 안 간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도 거부하는 것. 무슨 그 똥꼬집이 그런 꼬집이십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 물 다시 합칠 때 나는 뻗어서 건너갈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계획, 자기 점검, 자기 반성 이런 것 가지고 천국에 도달되려는 것. 이런 의식.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라고 하죠. 길이 났으면 아이고 웬 떡이고 고맙구나. 아, 요 길이 났네. 하나님이 주신 길이구나. 그러면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서 가면 그게 겸손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어린애 같은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욕심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냥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은사를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 남들의 계획이 있는데 아 나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홍해를 헤엄쳐서 한번 건너가 볼까 배 타고 건너야지 어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무시해서 나도 고집이 한 고집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거부하겠어 이게 역시 탐심이라는 게 탐심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불뱀이 왔잖아요 불뱀이 왔는데 모세의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노뱀을 만든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거는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숙의한 게 아니에요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연구하고 탐구한 게 아닙니다 박사들 모아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 모아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누가 욕심 없는 사람입니까? 쳐다보면 돼요. 이게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동의합니다. 쳐다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탐심이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주에서 구원받아볼까,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에서 구원받아볼까, 어떤 사람은 전도에서 구원받아볼까, 어떤 목사, 신학교 가 목사 돼서 구원받아볼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끄집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뭐 철딱선이 없는 아줌마들은 내 자식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뭐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3살 때, 4살 때에다가 지 마음대로 막 서운해가지고, 뭐 일이 잘못되면 내가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해가지고, 그걸 한 지가 지 미신에 빠져가지고요. 징크스에 기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좀 탐심이에요. 그게 전부 탐심이란 말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구원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용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뭔데요? 너를 위해서 죄사함을 씻는 내 살이다. 자, 이 포도주 한 마셔야지. 이 자는 무슨 자입니까? 너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라. 이것이 나의 주는 새 언약이니라. 구원의 방식이 우리 쪽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쪽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려가죠. 그걸 그대로 그 곱게 받아들이면 그게 탐심 없는 마음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마음이고 노뱀을 쳐다보는 그 마음이요. 노아 방주가 만든 방주에 그냥 들어가는 참 염치없지만 그냥 들어가서 들른 구원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단 말이죠. 땡기기만 하면 된다. 땡기면 뭐 땡기는 것도 행함인지 아닌지 믿음이 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땡기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깨에 머리 위에 제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물탱크는 좀 고장 났으면 좋겠어요. 흠뻑 적게 아예 흠뻑 적게 교회만 적지 말고 직장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매일매일 그만 고장나가 은혜 장치가 고장나가면 매일같이 흠뻑 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탐심 없는 마음입니다. 그게 탐심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신제품이 개발 안 되다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계획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신제품이 개발돼가지고 회사가 요번에 큰 수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신제품은 또 다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 한 몇 년 써먹다가 또다시 또 새로운 신제품이 저쪽 회사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신제품은 개발됩니다. 불교 신자도 또 신제품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현재 이슬람교 믿는 나라에서 석유가 전 세계 석유의 40%가 이슬람교 믿는 나라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매장량 세계 최고예요. 달러, 인켈론 달러 50달러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함족인데 저주받은 조청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속에는 반드시 네 짐을 대신 진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떠나자 이 요소가 담겨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새로운 빛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가 아무리 새로운 개발을 신제품을 개발해도 그것은 다 미흡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이따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너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단 말이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네가 감각이 있어요. 눈을 떠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저 골로새서 그 저 3장 6절에 보면 그 탐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이라 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대해,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최백호 말도 낭만에 대해서, 너무 모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과 미련을 너무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은 활동할 때는 반드시 계획 잡혀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미래를 예상하고 그 예상된 대로 실천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한다. 학원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이 동네 애가 몇 명이다.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 올 것이다. 걔들이 왔을 때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이냐. 만약 해줬을 때 걔들이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걔들이 다른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유인하도록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만한 장치는, 그만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교사나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늘 계획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옆에 또 새로운 학을 생겼다면 그들의 노하우는 무엇이며 지금 노하우 경쟁할 때 누가 이기는가. 이걸 생각해서 하기 마련이에요. 마련인데 이걸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목숨을 건다. 이건 탐심이에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어떻게. 하지만 이 잘되나 못되나 상관없이, 상관없는 운명이 이미 내 운명이란 말이야. 이게 잘되나 못되나 상관없는 운명. 이미 너희들은 땅의 것을 보지만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걸 하든 말아먹든 안 말아먹든 상관없이 변동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내 앞에 열려져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떠나야 될 세상이며 나를 반기는 세상은 하늘나라 따로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탐심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탐심이 없다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에게 노뱀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시고 저들에게 먹으라고 마시라고 이야기한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저들이 완전한 길을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합시다. 493장. 나의